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추가로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선 세계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어제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영내 동맹국들과 공조해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올해 1분기 40%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중국의 자세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조너선 와치텔 대변인은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니키 헤일리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뻔뻔한 행위고 상황을 위험하게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북한 지도부가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이 단결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고 개방적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독일을 방문한 시 주석은 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동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EU가 그동안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국제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중국과 EU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독일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중국 사이에 실용적인 협력 관계가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국이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중국이 국제 현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여객기 객실에 휴대용 컴퓨터, 랩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가 해제됐다고 에미레이트 항공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지난 3월 중동 8개 나라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여객기 객실에 랩톱 등 스마트폰보다 큰 전자기기를 갖고 탑승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적 항공사로 두바이에서 미국 내 12개 도시를 연결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측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새로운 안전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에는 카타르 아부다비와 미국을 운항하는 에티하드 항공에 적용했던 랩톱 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에티하드 항공이 새로운 안전조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동북부 아삼주에서 계절풍인 몬순으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적어도 20명이 숨졌습니다. 아삼주 재해관리당국은 사람들이 익사하거나 무너진 집에 깔려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브라마푸트라강은 지난 2주 동안 내린 큰 비로 많이 불어 위험 수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아삼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750개 마을에서 약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나루나찰 프라데시 주에서도 큰 비와 산사태로 일부 도로가 끊겼습니다. 아삼주에서는 이재민 약 3만 명이 주정부가 마련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재민들은 강 주변이나 고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현지 정부는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의 치료를 위해 미국과 독일 의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사법국은 류 씨 가족의 요청과 의사들과의 논의에 따라 해외 의료진을 초청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류 샤오보 씨는 최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류 씨는 민주화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 2009년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최근 독일은 병치료를 위해 유 씨를 출국시켜달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유 씨의 병세가 위중해 여행할 수 없다며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이 확인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오늘 오전 북한 주위부에 대한 정밀 타격 과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 14형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평가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했던 화성 14형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미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엔을 통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ICBM 시험은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들 그리고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추가로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날 성명은 북한이 시험한 발사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세계적 위협을 막기 위해선 세계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혜택을 제공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어떤 나라도 위험한 정권을 지원하거나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오직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고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종식시키려고 할 뿐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긴급 외교 안보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의 재원과 성능 등을 정밀 분석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ICBM 발사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군 분석가들은 북한이 2단계 ICBM을 발사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1단계 중거리 탄도미사일 KN-17을 쐈다는 게 미국의 초기 분석이었지만 추가 관측 결과 2단계 추진체가 점화돼 미사일이 30초 더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미사일이 일본 서쪽 해상에 떨어지기 전까지 550마일 넘게 비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도 북한이 최초로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복수의 미국 관리들의 관측을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ICBM으로 믿고 있다며 ICBM이 맞는다면 이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어제 시험한 발사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확인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영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한 공조 아래 상황을 주시하고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입증한다며 한국과 함께 정밀한 미사일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가용한 모든 범위의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면서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이 북한의 도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5일 오전 7시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현무2A를 동원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 과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한 군 당국이 북한 지휘부 타격 훈련을 하고 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저녁 9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연합 무력 시위를 제안했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를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격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원천 봉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규탄 성명을 내는 수준에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인 만큼 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최근 미한 정상회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는 물론 한미동맹의 그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그 미국과 양자 대화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한이 워싱턴이랑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걸 서울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한테 그 한국을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을 통해 가지고 워싱턴에 도달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서울만이 유일하게 북한이 외부를 통해 가지고 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동원할 한국군의 전략무기 발사 장면도 대거 공개했습니다. 한국군은 5일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2C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사거리 300km의 슬램ER 공대지 미사일 발사 영상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의 출격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 등 3축 무기체계 발사 장면도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특히 평양의 노동당 청사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 창문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발사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전 상공의 F-15K 전투기에서 발사하면 평양의 웬만한 핵심 시설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북핵 불용 의지를 북한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각의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너무 경도된 나머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 간의 어떤 협력 관계 구축에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혹은 양국 간에 이견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최우선 안보 사안이라는 것을 강력히 천명한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북한 보고 너 오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보 정권 들어섰다고 너희 그냥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죠.
한편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5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전날 화성 14형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한다면 미한 동맹의 미사일 타격 훈련이 보여주듯이 군사적 자제를 멈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을 겨냥해 누구든지 이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시험한 발사체가 ICBM급이라고 평가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성공은 확인이 안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북한이 하루 전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시에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며 지난 5월 1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KN-17을 2단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사거리 5,500km 이상, 상승 단계에서 최대 속도 음속 21배 이상으로 비행한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의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ICBM 발사를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북한의 ICBM이 우주로 날아갔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부가 군사적 성능을 발휘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그것을 국제사회에 입증을 하려면 최소한 7, 8절도의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탄두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뭐 보여주든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ICBM 도발의 의도에 대해서는 자체 ICBM 개발 일정에 따른 장거리 미사일 능력 확보와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과 미국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한 무력 시위 그리고 대화 국면에 대비한 주도권 확보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앞으로 ICBM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및 압박 강화와 관련하여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ICBM 성공을 주장하면서 김정은 우상화 및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는 상당한 소형화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도 북한의 핵 보유설을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국방부의 보고를 받는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방위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끝내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조너선 와치텔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니키 헤일리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치텔 대변인은 헤일리 대사가 7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 유엔 대사에게 이번 긴급회의를 공개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통상 북한의 도발에 따른 긴급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 미사일 능력의 극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실질적인 ICBM 능력을 과시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상황이 크게 급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로켓 전문가인 존 셀링 박사는 미사일 시험 분석에 관해 자신의 소식통들, 러시아 국방부, 북한의 주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시험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seeing at least partial confirmation from other countries at this point. So
겉으로 봐서는 분명 ICBM 시험으로 보이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만 확인됐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아직 힘들다는 겁니다. 북한은 앞서 대륙간 탄도 로켓이 고도 2,802km까지 올라 933km의 거리를
39분간 비행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거의 수직으로 발사했다며 정상적인 각도로 쏘았다면 거의 7,000km를 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500km 이상을 비행하는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슬링 박사는 북한의 주장을 반영하면 미 알래스카주를 부분적으로 타격할 수 있지만 미 서부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But we have to be careful with that claim. Yes, so in the missile world, an ICBM is any missile that
태평양 사령부와 여러 소식통의 분석은 사거리 5,500km 이하인 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직 하와이나 미 서부 타격 능력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로켓 비행과 핵탄두 탑재 능력은 또 다른 얘기라며 이번 시험이 판세를 바꿀 게임 체인저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시험을 통해 분명 ICBM 능력을 일부 과시했다며 하지만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시험도 필요하다며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ou know, it clearly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target the United States. Although it was the missile test was successful, it's not deployed.
하지만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번 시험이 분명 미사일 능력의 극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쉽게 탐지하기 힘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위협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반면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 정권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ICBM으로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 could be. I think it is a game changer. If this missile actually did what it's reported that it did, in other words,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인 30만 명이 살고 있는 미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란 겁니다. 백돌 교수는 북한이 이미 지난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해 ICBM 비행 능력을 보여줬다며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탐지가 힘든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고 미국도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가 전략적 게임 체인저는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의 대응 정도에 따라 정치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a strategic game changer, but it might be a political game changer. It depends on how the United States responds. And I hope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 타격 등 무력 대응을 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따라서 미국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모든 관련국들과 조율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강화와 함께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하기보다는 전략무기들의 투입을 줄이면서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의 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응 방안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ICBM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AP통신은 ICBM을 시험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북한은 잠재적 핵 재앙의 기폭장치로 여겨졌던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CBM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미국 알래스카를 공격할 수 있게 됐고 ICBM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어느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역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이 실제 미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참여과학연대의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이 신문에 미사일이 578마일을 비행하는데 37분이 걸렸다면 이는 1700마일 이상의 고도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능은 하와이나 미국 48개 주에 도달하기엔 충분하지 않지만 적어도 알래스카 전역에는 도달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신속하고 꾸준히 진전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긴 비행시간이 북한이 핵을 탑재할 정도로 복잡한 ICBM 기술을 갖춘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성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 무기 전문가 조셉 댐프시 연구원의 발언을 토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댐프시 연구원은 이 방송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건 ICBM이건 상관없이 지금까지 시험한 것 중 가장 긴 시스템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진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시험 발사의 파장과 미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관적이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택지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진보의 애덤 마운트 선임 연구원은 정말 어려운 질문은 이번 사태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전쟁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낄지 여부라면서 미국의 어떤 전술이나 어떤 지뢰 때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더 이상의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렐 전 부국장은 군사 공격의 경우 제2의 한국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변국들에게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외교적 행동 또한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놓고 협상을 할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모렐 전 부국장은 밝혔습니다. AP통신도 미국과 한국의 공격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겠지만 이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 인근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을 죽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그동안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딴 실험을 통해 ICBM 능력을 증대하면서 개발 속도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온라인 매체인 더 인터셉트가 입수해서 공개한 필리핀 정부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 김정은이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1월 초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북한의 ICBM 개발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잼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13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ICBM 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국가를 보호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분명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I believe we can protect the nation, but as we look,
매티스 장관은 또 김정은 정권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고 군사적 방안 등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은 지난달 7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6개월 동안 탄도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이를 입증한 것이 큰 우려를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incumbent upon us to assume that North Korea today can range the United States.
모든 준비는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가능할 것인지 내다보는 것에 더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토마스 아비 국방부 전략기획 담당 차관보 대행도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지난해부터 전례 없이 잦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운데 많은 경우가 실패로 간주되지만 북한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not reached that capability yet.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리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밝혔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가고 있지만 아직 그런 역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에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left on its current trajectory, the regime will ultimately succeed in fielding.
실전 배치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북한 정권의 개발 의지가 확고하고 그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 정권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설계의 문제로 시험 발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미국과 달리 시설 안전 기준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완성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겠다면서도 대화와 교류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참여 속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대북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의 5일 정례 기자 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문제를 또 평화적으로 풀고 동시에 남북관계도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 제재를 하면서 또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을 참가시켜 남북화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위원회에서 얼음 밑에서도 강물은 흐르는 것처럼 체육활동을 통한 화해와 협력 분위기 유지는 절실하다며 북한의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한국을 찾았던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군사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스포츠로 남북관계 물꼬를 트려는 한국 측의 기대를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로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보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북한도 한국 정부의 이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호전이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 군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장홍위원의 발언이 남북교류를 바라보는 남북한 간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를 만들고 이후에 정치 군사적 영역으로 신뢰 폭을 넓히자는 구상이지만 북한은 외교 안보 문제는 미국과 협상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신뢰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분법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선 대화의 속도와 교류의 폭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양 교수는 지금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큰 틀의 원칙을 유지하되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6자핵 실험, 또 그리고 화성 14, 제2, 제3의 이러한 실험을 막기 위한 차선책의 목표를 가지고 빨리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대화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시급한 과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한범 박사는 핵과 미사일 보유를 향한 북한의 질주가 계속될수록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효과를 볼 여지는 좁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떻게든 남북관계에서 여지를 마련해 보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는 상당한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한이 선핵 보유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법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 남북교류의 영역을 마련하기 어려운 거고 또 물밑 접촉의 효과도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한국의 이런 고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 실전 배치를 향해 나아간다면 한국 내부에선 남북관계 회복보다는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 검토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독일 방문의 첫 일정으로 베를린에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어 내일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쾌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함부르크로 이동해 취임 뒤 첫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미한일 3국 정상 만찬 회동을 가진 뒤 일본과 러시아, 프랑스 등의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데 독일이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또 중국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또 발생한 소식,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하와이주가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입국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조부모와 손주 등을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회담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는 금요일 7일부터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독일로 이동했습니다.
예.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통해서 중국은 유럽연합의 결속과 안정 또 번영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어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좀 볼까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요. 국제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중국과 유럽 관계의 안정성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쌍방 관계의 발전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거운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특히 유럽에서 독일의 지도국 역할을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독일이 중국과 유럽의 관계에서 주도적이고 안정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지난해 항저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 중국과 독일의 관계는 눈에 띄게 발전했다면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전면적 동반자 관계가 더 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시 주석이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를 한 건데
네.
메르켈 총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시 주석에게 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다자 협력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요. 특히 중국이 다양한 국제적 현안을 처리하면서 보여준 그런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회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 지난해 항저우에서 시 주석을 만난 이후 독일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면서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시 주석은 회담에 앞서 독일 신문에 기고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독일 방문에 맞춰서요. 옛 서독 수도였던 본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전국 조간신문에 기고문을 냈는데요.
예.
시 주석은 이 다양한 통계를 들면서 지난해 중국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이 통상 파트너 교역국이 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국제경제협력체제에 독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안보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또 시 주석은 이 자유무역체제를 지키고 확산시키는데 중국과 독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요. 메르켈 총리도 서로에게 친밀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가요. 시 주석이 독일에 도착해서 메르켈 총리와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메르켈 총리로부터 크게 환대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독일 총리실은 어제 정상회담 후에 메르켈 총리가 이 남편과 함께 시 주석 부부를 초대해서 비공개 만찬을 베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가 대학 교수로 있는 그 남편 요아힘 자워 박사를 외부 행사에 동반한 게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그만큼 양국 관계가 긴밀해진 걸 의미한다고 독일 언론이 전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과 독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미국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인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이 이 경제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해서 보호 무역으로 돌아서고 또 외교 전반에서 국제 현안 참여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주요 현안을 이끌 그런 지도력의 공백이 생긴 건데요.
예.
바로 이 틈을 중국과 독일이 함께 파고들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해설을 했습니다.
예.
특히 경제에서는 중국과 독일이 각각 세계 1위, 3위 수출 대국이기 때문에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최근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동력이 약해진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살려나가는 데도 두 나라의 역할이 중요한 걸로 외신들이 분석하고
예.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진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독일에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몇 시간 전에 독일 베를린 티겔호거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현재 동포 오찬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이 독일 대통령을 면담한 뒤에 또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네.
회담에서는 양국 우호 관계 발전을 논의하면서 특별히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또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독일로 향하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로 향하기에 앞서서 오늘 먼저 폴란드를 방문했는데요. 지난 1944년 나치 독일 치하에서 무장 봉기했던 폴란드인 20만 명이 학살당한 바르샤바 봉기 기념비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요.
예.
이후 중동부 유럽 12개 나라 정상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도 참석합니다. 또 내일 독일로 이동을 해서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요. 이후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하는 그 3국 정상 만찬을 주관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독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집니까?
네, G20은 말 그대로 세계 주요 20개 나라의 모임인데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서방 국가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이 참가를 합니다.
예.
오는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최근 주요 국제 현안인 대테러 공조와 기후변화 현안, 또 난민 문제가 주로 다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류독감 사망자가 또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닭이나 오리 혹은 야생조류에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 퍼지는 전염병인데요.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H7N9형, H7N9형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러니까 쉽게 조류독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중국에서 다시 인체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 산시성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걸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 내에서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 현지 언론이 오늘 이 산시성 보건당국의 발표를 인용해서요. 최근 이 지역에서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 7명이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5명은 병원 처치를 받고 완치 단계에 있는데요. 나머지 2명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걸로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조류독감이 올 초에 몇몇 나라에서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인체에 감염이 되거나 그리고 사망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인체 감염 사례도 있고요. 또 사망 사례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5월 중순까지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숨진 사람이 230명에 육박하는 걸로 중국 법제망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는 장수성이 143명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저장성 89명, 또 광둥성 63명, 안후이성에서도 59명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랴오닝성하고 지린성에서도요. 각각 3명과 1명의 감염 환자가 집계됐는데요.
예.
이 수도 베이징에서도 환자 한 20명이 파악돼서 당국이 특별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에 중동과 아프리카 6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죠.
네.
지난주에 이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6월 26일 연방대법원이 부분 시행을 허용하면서 지난 목요일 지난달 29일부터 행정명령이 발효됐는데요.
예.
관련 절차 점검을 위해서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수단, 예멘, 소말리아 이렇게 6개 나라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90일 동안 중단됐습니다.
예.
다만 미국 국민이나 기관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지금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위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요.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만이 이른바 진실한 관계에 해당하는 가까운 가족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부모와 손주, 조카, 또 시댁이나 처가 식구 등은 또 뺀 건데요. 처음에는 약혼자도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또 학생의 경우에는 이 미국 학교에 입학 허가서가 있는 사람, 직장인의 경우는 미국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로 한정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기준을 놓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뭐 문화마다 또 그리고 나라마다 가족 관계 어떤 뭐 얼마나 가까우냐 이런 게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한국에서는 보통 할아버지나 손주는 직계 가족으로 보죠. 조카나 삼촌, 뭐 이모 이렇게 흔히 말하는 친척들하고도 뭐 가깝게 지내는 그런 문화권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입국이 지금 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건데요. 하와이 주정부가 지난주 현지 연방법원에 그 입국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정부가 가까운 가족의 의미를 좀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따라서 담당 판사가 월요일까지 답변서를 보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을 한 겁니다.
예.
법무부가 이날 보낸 답변서에서 가까운 가족 관계에 대한 기준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승인한 이민국적법에 따른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는 난민 수용 역시 12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난민 수용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내일까지는 난민 수용이 정상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올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 5만 명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예.
이 5만 명이 다 차면 난민 수용 역시 행정명령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중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런 난민 수용 방침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여러 난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는 이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여러 회에 걸쳐서 돕게 된다면 이 역시 진실한 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법무부는 월요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난민단체와 난민들의 관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에 의해 비롯되는 관계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야 이들 단체와 난민들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실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 단체의 주장대로라면 행정명령의 난민 조항이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3도, 중강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3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32도, 사리온 23도,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30도, 삼지연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몇몇 이슬람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처를 미국인 대부분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 컨설트가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이 조처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그리고 예멘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 사증 신규 발급을 90일 동안 그리고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9%만 해당 행정명령에 반대했고 84%는 이를 지지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추가로 고조시키고 있다며 위협을 막기 위해선 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어제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영내 동맹국들과 공조의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올해 1분기 40%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중국의 자세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 미국과 한국에는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 같은 내용의 북핵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별도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주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의 치료를 위해 미국과 독일 의료진을 초청했습니다. 중국 랑오닝성 선양시 사법국은 류 씨 가족의 요청과 의료진과의 논의에 따라 해외 의사들을 초청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류 샤오보 씨는 최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류 씨는 민주화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 2009년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최근 독일은 병 치료를 위해 류 씨를 출국시켜달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류 씨의 병세가 위중해 여행할 수 없다며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류 씨의 친구들과 지지자들은 최근 인터넷 유튜브에 류 씨의 정세가 안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여객기 객실에 휴대용 컴퓨터, 랩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가 해제됐다고 에미레이트 항공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지난 3월 중동 8개 나라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여객기 객실에 랩톱 등 스마트폰보다 큰 전자기기를 갖고 탑승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적항공사로 두바이에서 미국 내 12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측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새로운 안전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에는 카타르 아부다비와 미국을 운항하는 에티하드 항공에 적용했던 랩톱 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에티하드 항공이 새로운 안전조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 내 이슬람 극단주의의 최대 후원자라고 영국 민간연구소가 주장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헨리 잭슨 연구소는 최근 영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몇몇 아랍 나라들이 지원하는 돈이 영국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는 사원이나 교육기관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수백만 달러를 들여 서구 무슬림 사회 등의 이슬람 순위파 원리주의를 전파해왔습니다. 한편 영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